자리해 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 한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구약성경 10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에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깝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방법을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과 성취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믿음과 가장 가까운 단어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예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였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래 참아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여기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어울릴 것 같은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꿈을 꾸었어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것은 아마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요셉 그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드디어 13년이 지나서야 그 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성취하십니다. 믿음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이 양을 치고 있던 어린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10대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게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여 년 동안에 계속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다가 결국 사무엘하 1장이 되어서야 왕이 됩니다. 실제로. 장장 15장에 걸쳐서 도망만 다녀요. 10여 년 기간 동안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곧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에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이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이 거의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곧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해서 새로운 직장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업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 아니면 믿음이 없는 가족이나 모건이 있는데 그분이 신앙이 자라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끝없는 터널 가운데, 어둠의 터널 가운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 가운데 그냥 기다리고 계시기만 하시는 분들이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린대요.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다림의 연속. 신앙생활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수천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33년 정도 계시다가 다시 가시고 신약을 살고 있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렸는데 잠깐 오셨다가 가시고 다시 기다려요. 수천 년 동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릴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우리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 비전 교회잖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안에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기다리래요. 그냥 주실 수도 있는데 바로 주실 수도 있는데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을. 기다려야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기다리다가 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조급하니까.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에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어요?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하니까. 왜 사울왕이 실패했습니까?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뭐냐? 신자들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문화는 여러분 사탄의 문화입니다. 사탄의 문화. 오늘날 세상 문화는요,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셀폰 있잖아요. 셀폰. 그렇죠?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아이폰과 갤럭시 맨날 경쟁하는 게 뭡니까? 누가 더 빠르냐? 그렇죠? 내가 더 빠르다 맨날. 그렇죠? 인터넷 로딩 속도가 조금만 느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 짜증냅니다. 왜 이렇게 느려? 불평하고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문화는요,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예요. 조급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요, 영혼은 느린 것을 좋아해요. 느릴 때의 영혼이 반응합니다. 느릴 때 영혼이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막 이렇게 빠른 노래 가운데 혹시 은혜 받고 눈물 흘려보신 분 계십니까? 전혀 없진 않겠지만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찬양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영혼의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찬양은 되게 느린 찬양이에요. 그렇죠?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와 같은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라도 기다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같은 세상 속에서는요,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맨날 다투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못해서 그래요. 기다려주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의 속도와 아이들의 속도가 달라요. 아이들을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냥 소리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 그냥 말 한 대로 말하면서 기다리면 다 자라나요. 그렇죠? 근데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왜 다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속도가 다른데 서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도 사이에도 목원들 왜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왜 다툼이 있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속도가 달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능하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성향 자체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향 자체가 조급하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도 기다리지 못하는 성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성향 자체가 조급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기다리지 못하는 성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립니다.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조급함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탄은 조급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신다. 여기서 말하는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흐라고 하는데 이 하카흐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 문법에서 이게 칼형과 피엘형이 있는데 칼형은 그냥 일반적인 동사고 피엘형으로 쓰였어요. 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피엘형이 어떤 의미냐 하면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 다 사용되는데 여기 피엘형으로 쓰였어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힘있게 강하게 간절하게 지금 기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만 기다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간절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 사랑. 사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까지. 사랑의 처음이 오래 참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을 정의하는 마지막 절이에요. 모든 것을 참음이요. 모든 것을 믿음이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모든 것을 참는 거래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 딱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7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정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인데 사랑의 중요한 요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날까요? 언제? 우리는 늘 빨리 끝나기를 바라죠.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정해놓으면은 우리가 견디겠는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기다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이를 이루세요. 기다림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시는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 그러니까 죄를 맞고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면 기다림이 끝이 나요. 근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욥도 그 긴 고난 끝에 회개했어요. 욥기 4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상 결론이거든요. 욥기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이 말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긴 고난의 끝이 났어요. 물론 욥의 고난은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 안에 있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긴 고난을 통하여서 욥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자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욥 안에 자기 의의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얼마나 엄청난 큰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문맥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들은 화 있을진지어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근데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상황이 지금 아슈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침략했어요. 근데 남유다까지 이제 공격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남유다가 이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죄에 죄를 더하고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기다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하여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다림의 끝이 옵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성숙을 위한 훈련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성숙을 위한 훈련 때문에.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을 통하여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기다림을 통하여서 성숙을 배우게 돼요.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났고 기다림을 통하여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성장이 오고 성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서 가장 죄짓기 쉬운 게 있어요. 기다리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빠지기 쉬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불평입니다. 불평.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참고 기다리면서 불평하지 말래요. 기다릴 때 불평이 나오지만 기다리는 동안에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훈련. 기다리면서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복이에요. 왜요?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게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는 이유는요 죄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를 성장시킬 목적으로 훈련시킬 목적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어떤 장면인지 잘 아시죠? 모세입니다. 그는 모세. 모세가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80세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의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재미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40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에. 40년이 지남에라고 말하지 않고 40년이 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40년이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이 잘 번역한 거예요. ASV도 우리 한글 성경과 비슷하게 번역했습니다. 참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오오라고 하는데 이 플레오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지나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40년이 충만해졌다,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회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쓰인 동사의 명사형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 40년이 참회라고 하는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40년이 찼다.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죠? 이 의미가? 많은 분들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었는데 그 교만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아 다 내려놓으시고 훈련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훈련이 다 끝나서 이제 드디어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본문을 봤을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40년 동안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 기간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40년이 찼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정한 때가 다 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왜 그때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가장 좋을 때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입니다. 그래서 40년을 정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가 참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하고자?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맹인은 왜 지금까지 맹인이었습니까? 그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자 원함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것들을 통해 훈련받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이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때가 아니니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동생들에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결국에서는 마지막에 자기의 때가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때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가장 빠를 때이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도 아니고 훈련 때문도 아니고 정말로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때문에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서 오셔. 빨리 좀 도와주세요.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에 이 일을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받는 영광받는 그때가 있을 터인데 나의 고난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의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기다림이에요. 믿음과 가장 가까운 단어 기다림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다림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다리게 만드십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죄 때문일 수 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깨닫지 못했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끝이 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훈련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훈련하셔야 돼요. 무슨 훈련? 불평하지 말고 감사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하면 기다림의 끝이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죄도 아니고 훈련의 목적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기 원하는 때예요. 따라서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그때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실 때 여러분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